집중 분석, 북한의 ICBM 발사.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도발의 경우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됐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화성 14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이 미사일 자체에 대해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이 이제 7월 4일 발사에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한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화성 14형. 최고 고각도 2,802km, 또 비행거리가 933km로 날아갔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그 발사한 그 미사일 가운데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최고 고각도 2,800km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 궤도로 발사했을 경우 지금 아마 한 최소 7,000km에서 한 9,000k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최소 사거리가 이제 한 5,500km부터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북한의 미사일 그 발사 거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어떤 그런 성공 여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한 세 가지 종류인데요. 우선 그 로켓 추진체죠. 미사일 추진체 단을 분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 정확한 목표에 이제 그 미사일이 떨어지냐, 그걸 이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정밀 유도 조종 기술, 그리고 이제 대기권에서 이제 재진입이 되어질 때 과연 그 미사일이 6천 내지 7천 도의 어떤 고열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재진입체 기술의 확보 여부인데, 우선 북한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한 거로 봐가지고 미사일 단 분리 또 정밀 유도 조종 장치나 관련되어진 기술 이런 확보한 거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제 관건이 그 재진입체 기술 여부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인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한 2,800km 이상의 고각도 높은 그 각도 고도로 시험 발사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진입체 기술 여부는 약간의 북한이 그걸 확보했느냐 안했냐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일단 미사일 발사 거리로 와가지고는 충분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또 그 소유할 수 있는 기술 능력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상당한 기술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이번 미사일을 ICBM급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는데요. 현재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수준 저희가 어디까지 왔다고 봐야 할까요?
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정도 왔다 한다면 이제 우리가 보르콘 ICBM급의 미사일을 이제 기술을 소유한 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뭐 인도, 이스라엘 이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북한의 어떤 미사일 기술은 뭐 세계에서 한 5위권 내외로 일단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유사시에 북한이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갖추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내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완전한 ICBM의 완성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개발 속도를 어느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상했을 때 북한의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물론 이제 이전에도 비슷한 미사일을 이제 수차 발사를 했죠. 올해만 들어서도 많이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그래도 한 중형 정도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그 시험 발사한 화성 14형을 봤을 때는 아마 그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 속도가 아마 향후 한 1, 2년 내에 어느 정도 이거 북한이 완전한 기술 능력을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 국제사회가 강경한 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그럼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적으로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우선 이제 북한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어떤 일련의 목표화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핵 능력 향상의 일부로 봐야 되겠죠. 핵 능력 향상이라는 것이 이제 핵무기 확보, 그 다음에 이제 그 핵무기를 가지고 투발할 수 있는, 발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미사일 기술의 확보거든요. 뭐 이것이 지금 계속 북한의 어떤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아,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기술적으로 성능을 향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핵보유 국가, 또 핵보유 국가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어떤 핵능력을 갖춘 국가로 가는, 진행해 나가는 그런 어떤 국가, 북한 자체의 어떤 군사 능력, 핵능력 향상에 기본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미국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외교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그러면 북한의 의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같은 ICBM 발사 시점을 북한이 4일로 설정한 것을 두고도 참 얘기가 많은데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선택한 것인데 사실 미국을 향해 강한 대북 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7월 4일을 날을 정해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고 스스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봐서 이건 이제 명백하게 미국을 향한 북한의 어떤 메시지 전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북한을 가지고 이제 압박하더라도 북한은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결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군사적 능력으로도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고 나아가서 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북한의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예도 그 지난 2006년도죠.
네.
그 당시 2006년도의 그 10월 달에 북한이 그 1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 전에 역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날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아, 유사한 사례가 있군요.
예, 예. 그때는 이제 이거하고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서 이제 10월 달에 1차 핵무기 실험을 단행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북한이 7월 4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아, 그런 그 기술 개발 또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한 걸로 봐서 혹여 추가적인 어떤 6차 핵실험 여부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북한이 원하고자 하는 뭐 북한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동등한 핵 보유 국가로서 핵과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단판을 짓겠다. 또 단판을 짓더라도 그 핵 감축이다라고
네.
종전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만 그 형성되었던 그런 핵 협상을 가지고 북한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뭐 그것은 결국은 이제 그걸 통해서 북한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늘 주장해왔던 평화협상을 관철시킨다. 또 평화협상을 관철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북한이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그걸 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적인 수단, 압박수단으로서 이런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시키고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참 한미 간 첫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점에서도 이 북한의 의도가 참 궁금한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또 북핵 대응 공조가 확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균열을 노린 건 아닌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죠. 이제 바로 직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가지고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또 북한 핵에 대한 한미 간의 어떤 공조 협력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북한의 그런 반발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그런 미사일 발사 시험에도 역시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미국, 더구나 이제 새로 출범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역시 강한 압박을 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나만이 미국 편을 들지 말고 그래서 북한과 같이 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 공조죠.
네.
이것을 분명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이걸 이제 특별 그 중대 성명 발표 형식으로 또 특별히 또 이걸 발표를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역시 그럼으로써 이제 김정은의 군사적 능력을 지도자의 능력을 또 부각시키고 뭐 이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더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내부의 어떤 정치적 결속, 또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런 일종의 그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죠. 뭐 이런 부분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또 그걸 이제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대내적으로 이제 축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내외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한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혹독한 조치를 나눴다는데 혹시 이 점에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제 G20 회담이 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여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이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강한 압박을 얘기하고 특히 이제 중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국과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북한을 좀 어려운 상황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대북 제재. 뭐 여기에는 지금 뭐 중국 내에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름을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데 아마 한미일이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렛대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더 강하게 북한을 좀 압박하고 제재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미일 3국의 정상 간의 어떤 그런 그 회담에서 다시 제기되어진 것이죠.
네, 참 이번 도발은 한미 대북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의 입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한국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벽에 부딪힌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대화 노선을 고수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계속 소외되지 않을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 특히 이제 평화적인 어떤 남북 관계를 주도해 나가는 입장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은 있지만은 뭐 인도적인 대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네.
이렇게 좀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반응으로 봐 가지고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북한의 행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을 상대로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물론 이제 지금 G20 회담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현실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북한의 그런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어떤 그 미사일 발사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뭔가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네.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물론 이제 하나의 그 기본적인 원칙을 상대로 해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갔다는 입장이지만은 지금 북한이 거기에 대화의 부분에 지금 호응해 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또 그 남북 간의 접촉 기본적인 접촉이 될 수 있는 뭐 인도적인 그 대북 지원을 만남 지원 이것도 지금 북한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화 국면을 만든다. 대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좀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보니 보다 강경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예, 뭐 그런 점을 의식해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20 회담 이제 출국하면서 바로 한미 간의 그 미사일 공동 대응을 이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화성 14호 시험 발사했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한미 간에 또 거기에 대응 미사일 발사 시험 훈련 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또 보여준 것이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지하고 대응한다라는 것이 또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사드 배치 문제도 사실상 그 사드 배치의 어떤 필요성이 더 증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사드 배치가 물론 한미 정상회담 때는 이제 공식 논의가 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다소 공식적인 논의에서 좀 이렇게 수면 밑으로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미 사드 배치는 진행되어진 상황이고 북한이 이렇게 핵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사드 배치 필요성은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인해 가지고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한편 현재 미국은 강경 대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였죠.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서 이 압박과 관여 둘의 비중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건 압박 부분이 더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그런 입장에서 북한이 이렇게 계속 핵 미사일을 증강시킨다 한다 그러면은 다시금 또 미국의 어떤 군사적 옵션 여부가 지금 또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조금씩 넘어서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물론 그 우리가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부분들이 우리가 평상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추정했을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아마 미국이 그동안 얘기했던 군사적인 어떤 조치도 가능할 수도 있다. 폐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거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번에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북한의 자신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6차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군사적인 어떤 옵션도 우리가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우선은 아직은 경제 특히 중국의 역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세컨더리 보일 것이나 이런
네.
것들 아니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의 원유를 중단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좀 더 강한 어떤 경제적 압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 아마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중국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계속 도발 국면으로 가면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조금 더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의 점도 지금 계속 어려워진 상황이죠. 중국은 계속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제재와 대화 양쪽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일단 중단,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이걸 또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그 중국의 어떤 주장, 요구 상황과는 다르게 북한이 지금 계속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상당히 지금 더 어려운 상황,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의 역할, 경제적 제재를 더 강화하라고 하는 또 그런 또 압박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게 되면 중국도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 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대화를 기본적으로 원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뭐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것은 절대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북한이 계속 지금 뭐 중국의 충고 또 어떤 조종 역할과는 다르게 심지어는 중국과도 지금 어떤 그 각을 형성하면서까지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더 북한이 나간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 도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도 더 이상 어떤 북한과의 대화만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경제 제재,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지금 무역 교육이죠. 이
네.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축소하거나 아니면 중단하는 조치.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의 어떤 또 경제적 아킬레스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원유, 석유를 중단하는 조치.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이제 그 전에 이제 지금 미국이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세컨더리 보실 것이겠죠. 북한과 거래하는 그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 그 부분 대부분은 다 중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중국에게는 지금 미국이 좀 요구할 수 있는 또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 점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 세계의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집중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